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이제 무대가 바뀌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즉 특히 여호아스 왕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하 13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 문맥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후의 사건을 잠깐 떠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서 예후의 반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서 아주 전례가 없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후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의 모든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몰살을 당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남왕국 유다의 왕, 두 왕이 한꺼번에 제거되며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살력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전무후무한 위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항상 어떤 파국으로 내달리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예후의 사건은 이두 나라의 어떤 이런 파국으로 내달리게 될지 어떤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뀌게 될런지 이런 전환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장, 12장, 13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이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각기 어떻게 각각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걷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장과 12장에서는 남유다 왕국을 다루면서 아달랴라는 한 포악한 여인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풍전 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여호야다와 여호아스를 통해서 그 다윗 왕조가 다시 안정적인 통치를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다윗의 왕조가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번성해 나가는 그 기초를 11장 1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서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는 전혀 다른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특히 1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아스 시대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아스의 죄로 말미암아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고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눈에 여호아스의 기사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가 악할지라도 주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할 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아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아람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웃 나라의 왕들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원자에 집중하지 않고 구원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구원자가 누구인지 본문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못난 백성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는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혹 돌아와서 더욱 진실하고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하스처럼 깊은 공경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호와하스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죄 중에 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스는 간절히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여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 6절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번역되지 않고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 아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는데, 간절한 기도에,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고 6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어서 사마리아 곳곳에 아세라 목상이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스와 그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는 달리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을 향하여 내리막길을 치달리게 되는 모습이 이 13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야기 전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었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속이는 화살같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짐작하셨겠지요. 이것은 비단 여호와스와 그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죄된 습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또 바로 저의 모습이고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지나면 다시 강팍한 원래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교를 앞두고 또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맞아,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었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건만, 그러나 다시금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고집과 그 뻣뻣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가 지나가면 어김없는 건망증 환자가 되어서 원래의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실패를 거듭하는 것일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순간들이 참 많은데,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도 왜 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깊어지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골몰하며 문제 상황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며 그분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주목하게 되고, 그래야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소되는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실패한 여호와 하스의 모습 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큰 간증이 있었어도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처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급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릿속에 분주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지나온 시간 동안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었는지,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있는 시간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이 변한 것이 없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아스가 실패하게 된 원인을 찾아본다면 6절입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 본문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떠나지 않았던 죄가 있었고, 따라 행하였던 죄가 있었고, 그냥 두었던 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소하게 남겨두었던 죄, 사소하게 남겨두었던 죄가 여호와스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남겨둔 사소한 죄악들로 인해서 여호와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인생으로 종결되었고, 그 나라는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멸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여호와 앞에 악한 인생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진지한 경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와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내가 떠나지 않은 죄는 무엇이며, 지금도 내가 따라 행하는 죄는 무엇인지, 또 사소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대로 돌아보며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주여 함께 일창하고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